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회를 부흥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경회란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을 살핀다, 말씀을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기본을 점검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교회 모임에 집회에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안 빠지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만 잘해도 기본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상당히 미남이셨습니다. 훤칠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호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지 못한 평을 듣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더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성도님들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유창하고 청산유수까지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감명을 받고 설교 후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찌해서 오늘은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십니까? 그동안 왜 실력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아침에 제 틀린 줄 알고 와이프 틀니를 끼웠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따발총처럼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말씀은 말과 숨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숨결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강하게 작용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을 기록하도록 섭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말씀을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레마라는 것은 들려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도구로 사용된 음성과 소리를 폰이라고 말합니다. 폰.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폰, P-H-O-N-E. 구태여 구분한다면 소리라든지 말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대표하는 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 대언의 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칼빈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성령의 발성 기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라고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이 말씀이 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하라 그러시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는 두 가지 말라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일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너는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라고 한 것은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서 전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뜻인데 고국의 멸망이라는 나라의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던져진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저희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말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는 여러분 영파를 타셔야 됩니다. 영파는 뭐냐 하면 영의 파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는다 그랬는데 영파를 거슬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영의 세계는 이 양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면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파도를 탈 때 거꾸로 타면 죽듯이 저희들은 영파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말씀입니다. 또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이 기도가 되어서 올라가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금초대는 성령의 빛 말하자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기도는 찬양과 함께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임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이 기름에는 반드시 향을 섞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기름에는 그래서 이 기름은 향은 기도예요. 기름은 성령이고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는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산할 힘을 잃었도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또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성령 향 거기다 향을 섞어요. 그래서 기도 우리 성령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 기도, 성령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성 부흥회, 세 차례 영성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세 가지입니다. 이 기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냐,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대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디자이어, 갈망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가지 저희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이 갈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갈망, 기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저희들이 요구하며 몸부림을 치는 기도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쾌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경쾌한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감사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솔개가 공중을 나는 것처럼 경쾌한 기도가 감사기도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완벽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완전을 향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가장 불완전한 모습으로 변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카야는 뭐냐면 소생하다라는 말씀, 살다,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부흥은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묶여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이것에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 부흥은 카야지만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카라라고 말해요. 카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카라. 카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카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카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기운 내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기예요. 신앙의 승리의 오기입니다.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기운 내라.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막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막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전, 성막, 성전. 세 번째로는 성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공부를 아셔야 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섯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성령.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샤야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주변국,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사랑의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는 왕의 역사인데,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왕의 역사인데, 근데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도 많았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한번 해요. 그 실수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국고를 보여주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39장이 마치게 되는데, 40장부터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후가 되면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되돌릴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을,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것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첫, 나오는, 그 부분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4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 스토리는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무너졌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진행되면서 모세를 통해 흘러가며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히스기야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만한 해산할 힘을 잃었다라고 이사야 37장 3절에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데에서 알려주면서, 오늘 이사야 특별히 6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리들에게 풀어준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의해서 나온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부활 40일 동안은 이 몸을 다 보여주시고 함께 계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너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게 될 것이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를 말해 폭발적인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경이 자꾸 넓어지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언적인 말씀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성령 세례 이례적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1장 8절에서는 성령 충만 지속적인 사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자신이 참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이 죽고 이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정계에 투신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투신을 해가지고 정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고향인 이태리의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추방당해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거지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정치도 모두 실패했던 고독한 방랑길에 들어선 그는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누워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한 그 장편의 서사시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욕망은 자기 실현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 무너지고 불가능해져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은 꿈이 사라져갈 때, 비전이 희미해져갈 때 자기의 사라진 꿈의 재뜸에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드림, 새로운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 제자들이 꿈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 젊은 예언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의 왕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받은 메시아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메시아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왕 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대제사장 중보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로 오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나를 보내사 브로큰 하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회당에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던 날은 그들의 꿈이 사라진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흩어졌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제자들에 있어 사이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한 제자 한 제자가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는 꿈의 소멸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꿈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묻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독립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직 그래서 only 그래서는 이렇게 많은 옵션이 아니라 onl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저희들이 특별히 크리스천 된 저희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 경계선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이 도대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 쭉 이제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서부 텍사스에 넓은 농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평지를 개간해서 목초지도 해보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경작을 해봤지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걸 하던 농부가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어느 한 젊은이가 그곳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땅 주인은 너무 가당치 않았지만 이 젊은이가 뭘 하는지를 한번 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시내에 나가더니 트럭에다 이런저런 물건을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장을 쭉 돌아보더니 그리고 땅 한 구석을 파나가기 시작했어요. 파이프를 받기도 하고 한 일주일간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웬만큼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파이프를 박은 바로 그곳에서 시커먼 액체가 콸콸콸콸 쏟아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서부 텍사스에 발견된 세계 최대 유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인은 이 젊은이로 때문에 자기 생을 다 포기할 지경에 이 젊은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어요. 파산 지경에 모든 생을 다 포기할 그 지경에 정말 이 젊은 학도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정말 부요하게 살 수가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물질이 적어서 가난한 우리 뭐 가난한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물질이 적어서 정말 힘들다. 물론 뭐 이걸 메인테인하는 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옛날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물질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가난하다.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없어서 가난하다. 근데 우리 현장은 모든 게 풍족한 상태예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물질도 풍족하고 모든 사실 조건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뱅크럽시 난 사람들처럼 뱅크럽시 한 파산한 농부와 같은 절망적인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파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자원을 자기 땅에 지금 묻어놓고 파산에 가는 그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얼마만큼 묻혀져 있는 이 보화의 신비, 이 비밀을 캐낼 수 있을지는 의문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보화를 캐낼 수가 있을지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혹시 오늘 받으신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이 페이퍼는 지금 28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엑기스만 이제 오늘 내일 할 내용만 여기다가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집에 가셔서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 신비한 세계를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직접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자기 땅에 숨겨져 있는 그 유전을 발견해서 파산 지경에 있는 농부가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말의 시가 되기 때문에 말의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앞뒤 좌우로 부자 되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자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령 부자 되세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다 받아갈게요.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자 되세요. 여러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의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 축사사역도 성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라는 확인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기뻐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묵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사에 있어서 첫 번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교회 본질을 회복시켰어요. 성도를 성도되게 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성교의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제자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한가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저들의 기도는 달랐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기쁨과 영적 교제와 예배, 자유와 담대함, 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통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들은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돼. 제자들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방언을 했는데 각국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15개 국가에서 오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된 너무나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되던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은 성교회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인 특별히 사마리아에는 빌립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파송되어서 거기도 성령이 임하는 이방 땅에도 성령이 특별히 사마리아 땅은 고립된 땅인데 유대인들이 그 상종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이 몰려 사는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갈 때 이렇게 요단 동편을 건너서 거기를 가로지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에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고 그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들, 이 초대교회 역사들 하루에 3,000명씩 교인들이 불어났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신자들의 수준은 120명이었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3,120명으로 불어났어요. 성령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지막 약속이자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은 약속되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화를 일으킨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절부터 7절까지 오늘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이 부분은 23번에 나와 있어요. 23번에. 23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61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바로 성령장이라고 할 수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너진 마음, 가정,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The Crown of Beauty 말하자면 죄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형편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만드신다. 오늘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성령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4절에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모든 일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무너진 마음들이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고,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걸 가능하게, 주님께서 오늘 시간 후하고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끝났구나. 유대인들이 이제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자체 죽게 됐구나라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전에 손해난 곳에서 고토에서 두 배의 보상을 받게 된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못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복받는 자손이 되게 됩니다. 성령은 그 자손을 열방 중에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려주신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한다. 형편없던 이들이 주의 영으로 존귀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리고의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사람 유다 지파의 살몬 테리아키 살몬과 결혼했어요. 라합과 살몬 사이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28대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멸시와 부끄러움 투성인 가문이 가장 존경받고 아름다운 가문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갑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시는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큰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이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더러운 말하자면 의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고 어느 누구 앞에서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같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 오늘 10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은 아들로 하나님의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란 뜻은 뭐냐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란 뜻이에요. 성령은 그 무슨 히라보로 파라클레이트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다, 곁에서 도우시는 헬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서 우리 변호사가 되시는 분, 법정과 같고 전쟁터 같은 고소고발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헬퍼가 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뢰하는 기도는 최후의 순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버티다가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 이거는 최후의 기도라. 낙하산은 만약 비행기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낙하산을 이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이건 최후의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너무 낙하산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의 공력을 쌓으셔야 돼요.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으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유인물이 아니라 여기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을 상징하는 일곱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사진 말고 글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글이 저를 한번 따면 성경에는 성령을 지칭하는 일곱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을 히브리어 루하르라 히브리어 히라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둘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오시고 호흡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상징은 성령은 불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곱 가지 단어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불입니다. 불은 말하자면 성령의 불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불꽃이 일어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로 뜨겁게 해주는 모양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입니다. 불. 불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기름은 성령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의 임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이 성령은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은 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 세례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세례가 이루지 않으면 물 세례만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거룩함을 말한다면 물은 깨끗함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물이 성령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물을 생수를 성령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를 이 물탱크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 큰 물탱크.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물탱크 옆에 교회라고요. 물탱크는 생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마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성령은 인이에요. 도장. 도장은 성령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개런티 보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되었다는 증거를 도장을 스탬프를 딱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에베소서 4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파도를 거스르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치심을 확실한 도장 말하자면 보증을 의미.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도장을 그래서 아가서서 8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성령은 칼을 말해요. 검. 예,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친히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함, 순전함의 상징인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일곱 가지 상징 한번 기억하기 좋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 불, 기름, 물, 인, 검, 비둘기. 쫙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함께 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시작. 바람, 불, 기름, 물, 인, 검, 비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유롭고 알 수 없는 능력을 입어서 불로 죄를 태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또 기름으로 거룩하게 바르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라는 임계점이 다다르야 그렇습니다. 99도에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온의 물로 고온의 물로 상태로 바뀌는 척도가 바로 100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임계점까지 나가야 돼요. 100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기준으로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만을 구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님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복음성가 성령 받으라 이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찬송 성령 받으라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축복받아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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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시.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성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시기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만 구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강림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강림을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무너진 것을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일으키는 자,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가격은의 원사를 믿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강림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강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답답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할 수 없는 심령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찬양할 수 없는 심령,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있게 하소서.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소서. 오직 성삼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곳에 거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산할 힘을 잃어도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임상케 하여서 또 해산케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무너진 것이 보수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오의 태양과 같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시고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공격해 하시고 불된 동도처럼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성령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오. 오늘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만을 구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으로 불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오.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곳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하시다. 그래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1분간만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가슴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에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하고 오늘 축복기도하고 일단은 집회 마치시고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되사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부흥의 첫째 날 저녁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